크리터의 편지, 말할 기회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 이름은 크리터이고 나이는 15살입니다. 제 동생 베아타는 올 가을에 13살이 됩니다. 이번 가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들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삶에 이전 세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면 우리는 22세기를 잠시 동안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아주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미래라고 할 때 사실 사람들은 향후 몇 년간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50년 이후에 시간은 까마득해서 상상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2050년이 되어도 저와 제 동생 베아타는 우리 몫의 삶을 절반도 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제 할아버지는 93세이고 증조할아버지는 99세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동안 오래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78년에는 제가, 그리고 2080년에는 베아타가 75세 생일 파티를 하겠죠. 우리에게 자녀와 손주들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 생일 파티에 참석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어쩌면 우리 둘 중 하나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도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요.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때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위기 상황처럼 행동을 시작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당신들은 항상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겠노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 말처럼 생각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제발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과장된 열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선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데리고 떠나는 패키지 투어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취미나 무한한 자유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당신들 주위에서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속 가능성 위기를 당신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일뿐입니다. 당신들이 이제는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카오스. 나는 카오스를 사랑한다. 불가능한 것을 사랑한다. 남들에게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 옆으로 재주넘기를 하거나 물고 나무 서기를 하는 일, 무대 천장에 설치된 긴 막대에 거꾸로 매달리는 일 같은. 나는 엎드려 뻗치기를 한 채로 서서도 부르기 힘든 아리아를 부른 적도 있다. 내가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순간은 생방송 직전에 전기가 나가고 최종 리허설이 무산되어 즉흥적으로 공연을 해야 할 때다. 스웨덴 전역으로 생방송될 공연을 3시간 남겨놓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대신해 지난 8년간 맞지 않았던 배역을 노래할 때다. 갑자기 병에 걸린 누군가를 대신해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2,000명의 청중 앞에서 노래하기 위해 런던으로 날아간 후에 비로소 악보를 건네받고서 택시를 타고 바비칸 홀로 가는 동안 그 악보를 익힐 때다. 나는 카오스를 사랑한다. 그것이 나의 카오스이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해도 되는 한 카오스를 사랑한다. 나는 그럴 때 최고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내 ADHS를 앓고 있다. 정식으로 진단을 받은 것은 45살 때였다. 그 이전에는 검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아마 한 번도 그런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 그런 재능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되지만 실제로는 오직 소수만이 그 재능을 꽃피운다. 재능이 있다 해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 소리를 한꺼번에 들을 수 있다. 소리마다 어떤 악기인지 구별하고 한음 한음을 다 알아들을 수 있다. 나는 운이 좋았다. 어린 시절부터 내 주변에는 나에게 맞는 분야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나의 재능과 성격에 맞는 분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내 시간을 써도 되는 그런 분야를 발견하게 해주었다. 나는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다. 말까지 더듬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언어 교정 치료를 받았다. 수업 도중에 내가 불려가면 남자애들이 너 또 언어 치료사한테 가는 거니? 라고 놀리곤 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발음하지 못한 나는 다른 아이들과의 대화가 너무나 힘들어서 차라리 침묵을 택했다. 하지만 노래를 할 때면 모든 게 너무나 쉬웠고 자연스러웠다. 노래의 세계는 나를 구원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 자리였고 거기서 나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어떤 한계도 없는 세계였다. 노래하고 음악을 들으며 내가 들은 모든 악기의 모든 음을 적느라 14시간, 15시간씩 머무르는 장소였다. 그 세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것은 내 안에 남아있다. 근육의 기억 속에 저장된 감정처럼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한 행복감으로 남아있다. 노래할 때 나는 가장 잘 지낸다. 보리 지어 사는 존재. 기후변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협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스는 2018년 4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는 기후 안정성이 깨지는 과정에 놓여 있으며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를 티핑 포인트를 향해 가는 중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경계에 접근하고 있다. 기후 위기 해결에 필요한 원칙 논의는 진즉에 끝났어야만 했다. 과학자들의 연구는 지구온난화가 이미 넘어도 분명하게 모든 생명체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농업의 기계화와 벌목, 어류의 남획 그리고 바다의 산성화로 생태계 다양성이 파괴될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도 명백하다. 예나 지금이나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다고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비행기 연착 착륙이 적어도 항공 교통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게 분명한 기후변화로 인한 수천 명의 죽음보다 더 많이 신문패드를 차지하는 그런 시대다. 티백을 쓰는 대신 찻잎으로 차를 끓이는 행동으로 환경을 위해서 무언가 했다고 안심하는 그런 시대다. 어디에선가 비행기 이착륙 시 기내 냉방장치 가동에 사용되는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창문 블라인드를 내리라고 권유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리고 호텔에선 수건을 바닥에 던지지 말고 수건거리에 걸어서 불필요한 세탁을 줄임으로써 세상을 구하는 일에 협조해달라는 문구를 봤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제목이나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는 소식에 신경을 쓸 순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억압의 메커니즘이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긍정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대중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이다. 그런데 대중이 어떤 오래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건지 궁금할 따름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처한 지속 가능성 위기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기후 관제력과 기후 피드백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남극의 빙하 아래 흐르는 조류의 변화가 빙하가 녹는데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누구나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벌목으로 훼손될 일에 분노를 표하면서도 북유럽의 상대 한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판게야나 시리와 밴쿠버에 있는 수소회사가 대기해서 탄산가스를 제거하는 기술 개발에 큰 진전을 이뤘다는 소식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두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로 만든 모델을 살펴보고 그 모델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사실을 계산기로 확인해 본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이다. 단언컨대 우리 주변 사람 대부분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사실 그렇다고 그들을 비난하기는 힘들다. 그동안 우리와 대화를 나눈 수십 명의 기후 정책 담당자나 정당 대표 또한 별로 아는 게 없었으니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본 지식이 우리에게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본 지식이 없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인한 기후 변화가 우리의 생존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 의식하지도 못한다. 3, 4년 전만 해도 나 역시 기후변화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물론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우리의 생활 습관 때문에 지구의 자원이 아주 빨리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었다. 신문에서 가끔 이런저런 것들이 환경에 유해하다는 기사를 읽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뉴스 편집자들이 늘 전문가를 동원해 모든 생태학적인 우려를 중시시켜주는 것은 당연히 무척 안심이 된다. 어디서나 똑같은 기분 소식이 들려왔다. 우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처럼 생활하세요. 라고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항공교통에 관심을 갖고 관련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다. 비행이 환경에 특히 유해하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이산화탄소를 대기의 상층부에서 배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항공교통관리부서는 물론이고 항공교통시설을 맡고 있는 국영기업인 수혜다비아도 그와 관련해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의 홈페이지는 활짝 핀 칠리꽃밭 한가운데 자리 잡은 컨트롤타워 사진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친환경 방식으로 전환이라는 기쁜 소식을 알리고 있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였다. 무언가 우려할 만한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새로운 기술로 해결될 것이라는 소식이 바로 뒤를 이었다. 마치 지구온난화가 원인이었던 것처럼 기후위기는 오히려 우리의 과소비, 지속가능성 결핍이 불러일으킨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되었다. 그래서 나는 불안해하지 않았다. 언론과 방송 그리고 정치가들이 우리가 절망적인 사태에 빠져있다고 경고하지 않는 한 모든 게 괜찮은 모양이라고 믿었다. 그러다가 그레타에게 힘든 시기가 찾아왔고 그 다음에는 베아타가 위기를 겪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발을 헛디뎌 그 이전까지는 존재조차 몰랐던 것으로 가게 되었다.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내게 점점 더 낯설게 다가온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기후변화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비포 더 플러드를 보고 나서 기후에 관한 연구보고서와 블로그를 검색해봤다고 믿는 것 같다. 아니면 기후변화를 주제로 열리는 강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영국의 종합일간지 가디언을 구독한다고 생각하나 보다. 지속가능성 위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안다고 확신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만들 돈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나쁜 소식을 견딜 수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무관심하게 됩니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은 틀렸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듯이 우리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소식을 무시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아이가 안전을 위해 쳐놓은 울타리를 넘어 절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관점이 아니다. 그 광경이 견딜 수 없다고 해서 아이가 절벽 아래로 떨어질 위험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은 온 힘을 다해 아이유를 구하는 데만 신경 쓸 것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향해 접근하고 있다. 일단 그 선을 넘으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들은 머지않아 더는 없었던 일이 되지 못할 것이다.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경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단독 행동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리를 지어 사는 존재다. 우리의 대장이 위험을 경고해주지 않는 한 우리 가운데 위험을 알아차릴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무리를 이끄는 대장이 멈추라고 소리치기를 위험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